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과 신명기 24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부터 원어에 충실하게 우리말 번역을 존중해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네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추수한 후에는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지니라. 그리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다음 신명기 24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외국인이나 고아에게 공의를 굽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취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네가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노라. 너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밭에 있는 한 단을 잊었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리라. 너는 감람나무를 떨 때 그 가지들을 다시 살피지 말지니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너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지니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장인 어른 댁에 거했을 때입니다. 늦가을이 되어서 뒷마당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는데 장인 어른이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따지 말고 남겨놓게나. 제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장대가 길어서 꼭대기까지 다 닿는데요. 그리고 감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요. 그러자 장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까치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까치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당시 장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실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참새와 같은 미물들도 같이 사는 세상인 것을 아신 겁니다. 겨울이 되면 새들도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반면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찬송가 307장을 불렀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농사하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하는 찬송을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새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추수의 원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원칙대로 추수를 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추수해야 복된 추수가 될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추수한 후에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리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남겨줄지니라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밭에서건 포도원에서건 추수할 때는 싹쓸이를 하지 말고 남겨두라. 모조리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 이삭도 줍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 알갱이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빵을 만들어 먹을 밀과 보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순종을 약속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러니 진정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은 내 말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명료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기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나요? 얼마나 가난해야 되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나요? 하고 묻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이 이웃이 누군가요? 하고 묻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질문은 하나님의 직관적이고 단순한 말씀을 실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이론 논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면은, 아니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문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어떤 큰 주제의 말씀의 일부인가? 레위기는 제사법, 정결예법, 거룩법을 포함한 여섯 가지 큰 주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인 19장 9절서부터 10절은 거룩법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Holiness Code, 거룩법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19장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또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하는 주제문으로 시작합니다. 문장을 쓸 때 앞에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주제문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고.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19장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례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의 1차적인 의미, 세상과 분별된 백성이라면 아래 규례들을 지키라. 오늘 말씀 큰 왁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별된 삶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ESV와 같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9절서부터 18절 문단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문단 마지막 18절을 보시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가 이 문단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구약에서 선포하는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 여기 규례들을 지켜라. 그런데 그 규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압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의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 단어 둘은 딴 게 아니라 거룩 그리고 사랑입니다. 거룩,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줄기차게 선포합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신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신구약 전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과격하게 다르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말씀의 온전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농사 지은 것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생각만 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라. 주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거류민들을 보라고. 그러기에 이제는 내 밭이라고 밭 모퉁이까지 싹싹들이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일체 줍지 말고 다 그대로 두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와서 쭈빗쭈빗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두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서부터 22절. 이 말씀은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의 일부이기에 우리가 17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는 외국인이나 고아에게 공의를 굽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취하지도 말라. 너희 특별히 사사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외국인과 고아들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겉옷을 담보로 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밤에는 돌려줘야 되지만은 과부의 겉옷은 애시당초 담보로 취하지 말라고. 왜? 추운 날 겉옷이 없이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최소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를 대십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네가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것을 행하라 하고 명하였노라. 너는 애굽에서 외국인 노예였고 가난했었다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괴로웠던 지옥과 같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 내게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듯이 너희도 너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주제인 추수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너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밭에 있는 한 단을 잊었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레위기에서는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을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리라. 그 다음 20절을 보면 포도 수확의 예를 드시기 전에 레위기에서 들지 않았던 추수 작물의 하나 예를 더 하나 드십니다. 너는 감람나무를 떨 때 그 가지들을 다시 살피지 말지니라. 밀과 포도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3대 작물 가운데 하나인 올리브를 떨 때도 싹쓸이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물론 21절에서 포도수확의 예를 드시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또 되풀이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였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외국인 노예로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로서 지옥과 같은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시기 때문에 내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드릴 때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일부는 고의로 남겨두라. 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취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곳곳에서 중복적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의 예도 기록합니다. 오늘 추수에 관한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 믿음의 선진의 대표적인 예,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큰 땅을 소유했던 지주 보아스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극심한 가뭄을 맞아서 남편과 같이 이방인 땅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그곳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잃고 이방인 과부 며느리 룻과 함께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서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서 주워온 이삭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큰 땅 주인인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그리고 식사할 때 저 밭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식탁으로 와서 같이 떡을 먹고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미였던 볶은 곡식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명해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룻을 위해서 추수 단으로부터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뒤로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과부 롯에게 그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떨고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롯을 인격체로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들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너희 나라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너희와 똑같이 대우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추수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식탁을 통해서 자신의 일꾼들과 같이 교제하게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누리는 특권을 같이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농장 일터를 통해서 추수하는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보아스가 롯을 선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몫이다고 합니다. 참으로 혁명적으로 들리고 과격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엄연히 내 밭에서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내 달란트를 투자하고 내가 다른 것 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고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아예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 고아, 과부, 다른 가난한 사람들 몫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견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몰상식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은 100%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땅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그 주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평생 노예의 삶을 살면서 땅 한 평도 소유할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서도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샬롬,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었던 농사짓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주셨던 겁니다. 밭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수확 다 거두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거저주신 땅주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말씀 전혀 혁명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장원에서 일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전혀 혁명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거북하게 들리는 분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밭과 과수원과 포도원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떨어뜨린 것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남는 것, 여유분을 남에게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리얼 박스를 모아서 자선단체에 주는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기업체들이 실천한다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하는 것과도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좀 달래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사회의 소외계층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같이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본주의, 무한 경쟁주의 이런 것이 판을 치는 지배하는 현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전문가 코치 밑에서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평생 훈련한 미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생계를 잇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변한 신발 한 켤레 없이 훈련한 아프리카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을 때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 것이 정말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아빠와 권세와 명예욕이 강한 엄마의 열심으로 하버드에 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예수님이 리크루트한 제자들이 한결같이 교육받지 못하고 종교계에서 멸시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의 심판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상에서 뭘 잃었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혐오하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기타 가난한 자들과 갇힌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바로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갖고는 구원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농터가 어디이건 상관없습니다. 직장이건 가게건 학교건 병원이건 소방서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매달 일터에서 추수할 때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기회를 나를 위하여 싹쓸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모든 자원을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10%쯤은 남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다이어리를 보면서 흡족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청할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10%, 20%를 시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치고 들어오더라도 나 시간 없다 하는 소리 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개입될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나의 수익을 줄이고서라도 남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종업원들과 내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포스트닥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나의 자산과 자원을 사용하는 삶의 현장에서 불완전하고 미약하나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일부입니다. 약속의 일부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영어 표현을 보시면 It shall be for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for the widows. It shall be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지키지 않을 때는 화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계명 뒤에 숨어있는 그 원칙과 정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정 거룩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론으로 살지 않고 삶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귀한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들여서 매달 거두는 것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다. 외국인과 고아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1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신 축복,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